다시 쓰는 김일성 혁명 역사.
제30편 심리평 박과부와 최금숙, 김일성의 2차 면직. 날이 갈수록 흥미있는 내용으로 궁금증을 유발하고 새로운 진실을 알게 해주는 국민통일방송 다시 쓰는 김일성 혁명역사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로 30번째 청취자분들과의 만남을 이어가고 계시는 김용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오늘 내용은 심리평 박과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할 텐데요. 북한에서 김일성 혁명 역사를 우리가 배우면서 심리평이란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박과부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네, 사실 맞습니다. 심리평이라는 건 들어봤죠. 근데 박과부라고는 돼 있지 않지만은
네.
김일성 회고록에 보게 되면 그 당시에 김일성이 그 발열 상태로 앓고 있을 때
예.
그러니까 열병을 앓을 때 그때 간호한 사람 중에 이름이 춘자라는 여성이 제일 처음에 자기를 간호했다 이런 말은 있어요. 회고록에.
아, 회고록에도.
네, 그런데 평전 보게 되면 평전은 정확히 박과부라고 하면서 이름이 박춘자였다고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거 봐서는 확실하게 예, 그 박춘자라고 하는 그런 여성이 김일성을 제일 처음에 그 병이 났을 때 치료해줬던 건 예, 사실 같아 보이고요. 그러니까
실존 인물은 맞는데
맞죠, 네.
북한에서는 그냥 박춘자라는 여성이었다 하고
아니 그래서 춘자라고 박가도 안 쓰고 춘자라고
아,
했어요.
그런데 김일성 평전에는 그분이 예.
박과부인데 이름은 예. 춘자, 박춘자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김일성 평전에서 이제 얘기하는 이제 김일성의 그 열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김일성은 언제 그렇게 좀 심하게 아프고 그때 당시 환경은 어떻게 된 거죠?
아, 참 이거 보게 되니까요. 동년현성 진공 전투,
아.
예, 그 전투 이후에 항일 유격대 대장 왕송룡과 또 김일성, 예, 그 사이는 이제 예전에는 그 민생단 혐의 때문에
네.
엄청나게 고달팠었는데
예.
이 전투를 통해서 그 혐의가 어느 정도는 좀 벗어졌습니다.
아.
예, 그 이후였던 1933년 9월 16일에 열렸던 그 중국 공산당 동만 특위 확대회의에서
네.
동장영은 김일성과 양성영을 높이 평가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
예, 결국 이걸 보게 되니까 김일성은 중국 공산당한테 우리는 이렇게 미생단이 아니었고
네.
또 이렇게 우리는 용감하게 활동했다 하는 걸 그 전투 통해서 보여줬다고 네, 보여지는 거죠.
네.
그런데 갑자기 9월달에 전투를 끝나고 나서 10월달 들어가서 김일성이가 열병을 앓고 쓰러지게 됩니다.
네.
예, 그 열병을 앓고 쓰러진 상황에서 그때 이제 간호했던 여성이 바로 예, 박춘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여자였는데요.
예.
김일성이가 묵었던 그 방의 옆방에
예.
예, 옆방에서 예, 살고 있던 예, 여자였습니다. 근데 평전에서는 그 여자를 과부라고
아.
예, 소개하고 있죠.
예. 그러면 그 왜 과부가 된 거죠?
예,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평전에서는 이 자처럼 박춘자의 남편은 민생단에 의해서 민생단으로 처형됐다고 돼 있죠.
네.
네. 그런데 회고록 보게 되면 아주 그것도 예, 정말 눈여겨 봐야 될 그런 대목이 있거든요.
네.
예, 거기에 이제 회고록 제3권 8장 예, 8장의 반일의 기치 높이의 5절에 마촌 네. 작전이 있습니다. 마촌 작전.
네.
그 제목 안에 보게 되면 그 당시 김일성이 자기가 그때 앓던 병이 뭐라는 걸 정확히 밝히는데 발진 티부스라고 밝혔습니다. 발진 티부스라고 밝혔고 그리고 회고록에도 자기가 제일 처음에 치료받던 자기를 간호했던 여자가 춘자라는 것을 정확히 밝혔는데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춘자의 옆방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렇게 말했고 근데 그 춘자 그 여성의 남편은 김권일이고
예.
구당 서기로 사업했고
예.
또 후에는 현당 서기로 사업했다 이렇게 말했고
예.
진짜 그가 민생당 죽은 사실도 밝혀 있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김일성 회고록에는
네.
아, 가부라니까 그러니까 실지 인물은 맞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사람 이 여자분 남편은 현당 서기로 일했다 이렇게 회고록에서 밝혔는데
네.
김일성 평전에 보면 그 현당 서기가 민생단 혐의로 처형되다 보니까
네.
박춘자가 가부다.
네.
와,
그래 이게 제가 왜 그러면 회고록에서 김일성이가 이 박과부에 대해서 가부라고 말을 못했을까 하는 걸 제가 자세히 또 평전 가지고 봤습니다.
예.
근데 평전 보게 되면 이렇게 처형되고 남편이 박준자가 가부가 됐잖아요. 그런데 김일성을 치료하는데 젊은 가부 아니에요. 젊은 가부인데
네, 이뻤다고.
김일성을 치료하는데 이뻤다고 해요. 또.
예.
예. 근데 이렇게 김일성을 위해서 100리도 넘는 나사고까지 갔다 오면서 꿀도
예.
얻어오고
예.
이렇게 정말 병간호 잘했습니다.
아.
그런데 그 병간호하는 상황을 한 사람이 이제 가서 보고 나서
네.
그다음부터는 이 가부하고 김일성이가 뭔가 지금 연분이 만들어졌다. 한마디로 둘이 지금
좋아한다
이런 것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소문이. 그 소문이 많이 퍼지다 보니까 결국 그것이 일반 사람 말고도
예.
유격대 간부들 속에 이제 귀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아.
그 당시에 이제 송일이라고 하는 그 지휘관이 이제 듣고 나서
예.
그다음에 김일성한테 그러지 말라. 이제는 빨리 나와서 그 가부라고 하는 집에서 자꾸 더 있다가는 그 소문이 나쁘다. 나오라 해가지고 결국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박춘자 씨 간호를 김일성이 받게 됐는데 그 분이 박춘자라는 분이 남편이 민생단으로 처형된 가부인데다가 얼굴이 예쁘다 보니까 주위에서
네,
아, 이제 젊은 이제 정치위원이 가부라 무슨 연문이 난 게 아니냐 이런 소문을 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얼굴이 예쁘면 모두 남자들이 그렇게 소문을 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네.
이걸 보면서 느낀 게 해고록에서 김일성은 가부라고 해가지고 그 내용을 전개하면
네.
북한 주민들도 뭔가
그쵸.
의심할 것 같으니까 의심보다도 확실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밝히지 못했고
예.
근데 평전은 진짜 직접 그쪽에 그때 상황이 많은 분들을 만나가지고
예.
들으면서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가부였다. 그러니까 그 소문이 그때 났었고 하는 것이 자세히 이제 평전에 밝혀져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박가부 집에서 결국은 김일성이 나오게 되잖아요. 김일성
네.
평전을 보면. 그러면 이제 병이 아직 완쾌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면 그 다음 간호는 누가 한 거죠?
네. 근데 우리 저 평전에서 말하는 것하고 또
네.
김일성이 해고록에서 하는 것하고 약간 다릅니다.
네.
우리 평전에서는 박가부가 간호하고 나서
네.
바로 이제 최금숙이가 간호했다고 나오는데
네.
근데 그 전에 또 간호하는 사람 또 있습니다. 누구냐면 소대장이었던 김태근과 그의 부인이 이제 또 두 번째로 이제 간호를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말하시는 내용은 김일성
해고록이죠.
아, 김일성 해고록에
예. 예, 예. 해고록에 김일성이 뭐라 했냐면 나한테 그때 아플 때 은인이 세 명이었다. 하나는
네.
춘자였고 두 번째는 김태근의 부부였고
예.
세 번째는 최금숙이었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자 우리가 말하고 싶은 최금숙은 이자처럼 세 번째가 되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면 김태근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예.
왜 김태근이가 마지막까지 간호를 못했냐 이겁니다. 그거는 소대장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일제 토벌이 자꾸 진행되고 하니까 자주 이제 옆에서 간호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자리를 뜰 때가 많았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이제 최금숙이가
네.
결과적으로 김일성이 간호를 마지막까지 이제 했던 것으로 나오죠.
네. 그러면 이제 김일성 평전에서 등장하는 최금숙이라는 분을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이제 그 최금숙이라는 분은 우리가 북한에서 해고록에서도 봤고
네.
영화에서도 그와 비슷한
네.
유사한 인물을 저희가 많이 접했는데 놀라운 거는 그분의 조각상이 중국에 있다는 거예요.
네, 분명, 그렇죠.
분명 조선 사람이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인의 그 반일 투사였던 동장영과 관련됩니다.
네.
예, 한마디로 말해서 1934년 그때 당시로서는 이제 일제 토벌이 엄청 심해졌죠. 그래서 한마디로 왕청 자체도 유역국 자체가 그 당시에 김일성도 이제 그때 당시를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는 그 유역국 해산될 정도로 됐는데 그 토벌이 그때 피하면서 그때 최금숙이가 동장영을 업고 그리고 이제 막 뛰다가 결국 잡혀가지고 같이 살해당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 계기가 돼가지고 중국에서는
네.
동장영과 함께 우리 조선인이지만 최금숙에 대해서 그렇게 조화까지 세울 정도로
예.
그렇게 됐던 거죠.
아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김일성 평전을 보면서 분명 최금숙은 조선 사람인데 왜 그의 조각상이 중국 혁명 박물관에 이렇게 있는지 그게 대해서 많이 의문을 가졌는데 이해가
네,
되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해고록이 보게 되면 김일성과 최금숙
네.
과연 그 사이는 무엇이었을까? 또 그런 내용을 아주 거의 우리가 좀 여겨보게 할 수 있는
네.
그런 대목이 엄청 많은 내용 분량이 있습니다.
아, 북한 해고록이에요.
그렇죠.
네.
김일성 해고록의 5절 그 마촌 작전에 보게 되면
네.
그때 당시로 이제 김일성 해고록의 처음에는 춘자라는 여자의 집에서 병출을 했고 그다음에 그 여자 남편 뭐에 대해서 소개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최금숙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한계절의 거의 절반 이상은 최금숙에서 상세했습니다. 왜냐하면 최금숙이가 자기보다 나이는 우여가지고 네. 누이라고 자기가 항상 말했었고
네.
그리고 누이처럼 하면서 너무 다정해가지고 정말 그때는 한북도 사투리를 쓰는 누이 그 말씨가 너무 정말 듣기
구수하고.
좋았다는 그런 이야기들
예.
또 그리고 또 어떤 재미난 내용이 있냐면 전투를 하다 보면 일제들한테서 빼앗은 일본산 화상품에 대한 이야기 나와요. 그걸 가지고 와서는 그 당시에는 전투 때는 다 버렸대요. 그러다가 어느 하루는 유역구안에서 야 우리 여성들도 저거 발음은 어떠냐
예.
주사해서 그다음부터는 유역구안인 여자들한테 주기 시작했어요.
예.
줬는데 그때 최금숙은 그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기가 안 쓰고
예.
다른 여자한테 또 주는
예.
그래서 한 번은 김일성이가 누이 한번 꼭 좀 자기 소원이라고 꼭 좀 발라보라고
아 저도 본 기억이 납니다.
네, 근데 김일성이가
예.
최금숙에 대해서 뭐라고 썼냐면 자꾸 민이라고 말했대요. 민 자꾸 민이라고 말하니까 최금숙이가 그 다른 말은 다 흔쾌히 받아들이는데 그 민이라는 말에는
아 미인
미인
아,
예,
예쁘다
예, 예쁘다는 말 그 예. 말만 하면 막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막 자기 잔등도 막 때리면서 그 남자 여자가 그런
예, 예.
그런 걸 아주 자세하게 문학적으로 묘사를 잘했어요.
저도 사실 깜깜 잊어버렸댔는데 네. 김 선생님이 지금 회고록에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됐어요.
그걸 보면서 네. 아 너무 정말 행복했던 기분이 네. 좀 그러니까 다시 생각이 났어요.
그거 보게 되면 진짜 이게 무슨 남남간 같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둘이
네.
어떻게 그 다성한 그런 내용들 그리고 화장품을 처음 발랐을 때
네.
그때 지금 중국을
부끄러워하고
발라가지고 예. 네. 그래가지고 바빠서 막 개울가에 가서 얼굴 막 씻던 이야기들
네.
예.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그 버들치를
네.
예. 잡아오면 그거 가지고 탕을 맛있게 해줬는데 그 썩장 이야기도 썼고 했는데 참 그 최금숙과
예. 예,
김일성 회고록에 나오는 그 최금숙과 김일성 사이에 그 여러 가지 한 달 동안에 걸치는 치료 기간에
예.
그들이 그 생활 이런 것들을 쭉 자세히 묘사한 거 보면
예.
참 재밌기도 하고
예.
남녀 청춘 시절에 그런 그 어떤
예,
그런 연정 속에서의 그런 예. 같은 것이 많이 이제 좀 풍겨와요.
예.
어떻든.
예. 네, 풍겨오는데 뭐 사실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여기까지요.
예,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최금숙은 확실히 김일성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간호를 하다 보니까 김일성도 그에 대해서 아름답게 추억을 했던
네,
것으로
예,
결론을 예.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번 내용은 이제 다시 돌아가서 김일성이 또 2차로 면직을 받게 돼요. 근데 왜 동령현선 전투도 용감히 참가했고 중국 공산당의 신임도 얻었는데 왜 또 면직을 당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 설명도 또 자세히 또 이제 평전도 있습니다.
네.
예, 물론 뭐 회고록에도 그 비슷한 내용이 있지만은 자기가 면직당한 이야기는 없죠, 사실은.
네, 예, 처음 듣습니다.
예, 평전 이야기를 좀 우리가 들어가 본다면 1934년 예, 2월경에 동장영이 이자처럼 최금숙과 함께 가다가 살해됐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유역구를 목표로 한 일본군이 토벌로 해가지고
예.
근거지에 정말 그 인민들의 피해가 엄청 컸습니다.
네.
우리 북한에서도 소황천 근거지 뭐 이런 방어전투 뭐 이런 걸 많이 봤잖아요.
예, 막 땅을 파서 네. 흙을 먹고.
그 당시에 죽은 사람만 해도 천여 명이 달한다고 하니까
아.
네, 정말 굉장한 거죠.
예.
네, 근데 그 당시에 또 전가도 많이 올립니다. 유역 근거지에서 왕덕태가 지휘하던 연길현 유역대. 그러니까 이건 연길 유역대죠. 이 연길 유역대에는 최연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네.
그 당시에도 300여 명이 토벌대가 예, 정말 삼도만 유역 근거지 토벌을 나왔다가 조선인 유역대장이었던 주진이가 지휘하는 연기련 유역대 매복에 걸려서 전멸당하는 내용도 있고요.
아.
이렇게 정말 그 당시에 일제의 토벌과 함께 그를 대항해 나섰던 유역구에서 투쟁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아, 저는 이제 이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내용을 김일성 평전이 아니면 알 수도 없었겠구나. 왜냐하면
네,
북한에서는 김일성이가 정치위원을 했던 왕청유격대가 모든 전투를 승리를 이끌고 일제를 전멸시켰다고 했는데 김일성 평전을 보니까 또 다른 유격대, 이자 말하던 조선인 유격대장 주진이 지휘하는 연기련 유격대가
네.
300명의 일본군을 아예 매복을 해서 전멸을 시켰네요.
그래서 결국은 김일성이 있던 그런 왕청 유격대 소황천 근거지는 완전히 풍지박산되고
아.
결국 일제한테 완전히 전멸당했지만은
예.
연기련 유격대 한마디로 주진이가 지도하고
네.
그 안에 최연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최연 자체도 그 당시에는 부대장이었던 주진이한테는 꼼짝 못했죠.
예.
한마디로 최연이는 김일성 부대인 것이 아니라 연기련 유격대 주진의 부대였었고요, 사실은.
아, 종전.
그런데 예, 결국 보는 것처럼 이렇게 평전 보게 되면 김일성의 그 부대는 완전히 일제한테 패망한 거나 같았고요.
네.
그리고 연기련 유격대는 확실하게 이제 주도권 잡아가지고 결국 소항전 근거지처럼 완전히 그렇게 예, 박살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항청 유격 근거지가 그 박살이 날 때 네. 김일성은 도대체 어디가 있은 건가요?
네, 그걸 제가 예, 알자고 하니까 해고록을 한번 다시 또 좀 봤습니다.
아, 네.
근데 해고록 그 마촌 작전 보게 되면 김일성이 묘사한 그 구절을 그대로 읽어봐도 과연 그게 김일성이 얼마나 그때 혼났는지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그대로 내용을 보게 되면요. 적들은 1933년 11월 17일에 보병, 포병, 항공대의 협동 작전으로 세계 방향으로 소왕청 유격구를 포위 공격해왔다. 이제 이번 내용이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봐요.
네.
성난 1위 때처럼 눈에 살기가 잔뜩 어린 야마도의 후예들은 생나무라도 물어뜯을 험악한 기세로 유격구에 달려들었다. 그 오만하고 도도한 기세란 실로 왕청 땅을 15번쯤 탕치고도 남을 만한 것이었다. 이 내용 봐도요.
예.
그 당시에 얼마나 김일성이 혼났는지 왜 도망칠 수밖에 없었는지 하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예, 글을 안 받침해주는 내용이 지금 김일성 평전에 등장이 되었는데요. 김일성은 당시 이제 일본군이 소왕청 유격구에 밀려드니까 적후 교란을 빌미로 근거지 밖으로 빠져나와 산속에 틀어박혀서 만두를 만들어 먹으면서
네.
두 달 동안 놀다가 왔기 때문에 김일성이 이끄는 그 유격대원들이 살만 쪄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가 난 동장령이 그것을 빌미로 김일성에게 2차 면직을 통보를 합니다. 근데 김일성 해고록에도 약간 네, 예,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한마디로 말해서 무서워서 피해 도망쳤지만은 또 이렇게 만두를 출염했잖아요. 근데
네.
그 내용을 김일성도 해고록에 썼는데 500령 소대의 김생길이라는 대원은 교자를 142여 개나 먹고 배가 아파 죽을 뻔했다. 이런 내용을 썼어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그렇게 동장형이 본 게 예, 정확하네요.
예, 그리고 김일성은 대원들이 배 터지게 먹은 뒤 양수천자의 위만군과 자의단을 기습하여 그들을 모조리 전멸시키고 병영까지 점령했다고 해고했다. 요거는 좀 저도 아니라고 생각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해고록 내용이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만두 먹은 건 확실하게 진짜 사실인데,
예.
그 다음에 그렇게 혼났던 김일성이가
예.
만두 먹은 기운 가지고 이렇게 기습해서 전멸시켰다. 이거는 예. 여기서 기록도 없고 평전에도 없습니다.
아, 근데 여기에 잠깐 평전에서 약간은 지금 언급을 했는데, 당시 이제 양수천자 자위단장이었던 정풍호라는
아,
분이
맞아요.
지금
예, 예.
중국에 살아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김일성 평전 저자에게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김일성이 유격대 습격을 받고, 그때 자위단은 전멸된 게 아니라, 달랑 두 명이 살해당했다.
예.
그것도 살해당한 사람들도 농민 출신이다.
네.
이렇게 말을 했네요. 이러한 사실을 갖고 북한에서는 해고록이나 영화를 통해서 저는 양수천자 전투를 엄연히 기억을 합니다.
네.
완전히 이제 막 그 기지들을 불살라버리고 사람들을 막 그 대원들을 다 죽인 것처럼 나오는데 두 명이 살해를 당했네요.
네, 맞습니다.
예.
결국 김일성은 계속 도망을 쳤고 라자구 쪽으로 달아나는 바람에 잡지 못했던 거죠.
네.
네. 결국 다행히도 김일성은 이렇다 할 정가는 없지만은 또 여기저기를 습격하고 빼앗은 쌀과 밀가루를 몇 마디 메고 돌아오는 바람에 예, 마촌의 백성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예. 그래도 뭐 토비처럼 뭘 도덕질을 해서라도 도금이라도 도움을 줘서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도망쳤던 것을 용서받자는 의미가 아니었을까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김일성 평전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김일성이 2차 면직을 당했고 후에 이제 왕청 유격대 아동국장을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지냈다 이렇게 예 오늘 거론을 했습니다.
네, 참 네. 이거는 해고록에도 없는 내용인데
네.
지금까지는 사령관이었던 김일성이가 면직당한 내용 또 그리고
예.
아동단 그 국장을 했다는 내용
네.
이것도 북한 주민들 정말 진실의 사실이었음을 예,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진짜 오늘 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을 전해드리면서 우리는 북한에서도 익숙한 삼도만 전투, 뭐 양수천자 전투, 최금순 등 많은 이름들을 다시 듣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북한에서 알고 있던 김일성 혁명 역사와는 사뭇 다른 사실을 들으며 많이 놀랐습니다. 이제 우리는 왜 거짓된 김일성 혁명 역사를 사실처럼 받아들여야 했을까라는 의문을 던져보면서 그 해답을 국민통일방송을 통해 찾으시기 바랍니다. 청취해주신 북한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